화면에 보니까는 Give and Take라고 있죠. 저게 Give and Take라고 지금 2013년도에 지금 뉴욕 타임즈나 지금 월드 저널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마존 닷컴이나 반텔 로블스에서 경제 경영 분야 1위인 책입니다. 그 저자가 누구냐면은 저기 써 있죠. 애덤 그랜트라고. 왓슨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입니다. 심리학과 교수인데 조직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 책에서 사람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저기 앞에 써 있죠. 기버. 기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주는 사람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사람. 받는 거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람입니다. 테이커는 아시겠죠? 자기가 받는 게 더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주는데 그 주는 의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주는 사람입니다. 이 테이커. 매처는 서로 이렇게 주는 것하고 받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밸런스가 맞는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유형을 기업에서 유형을 이렇게 분류해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까? 라는 연구하고 누가 가장 위에 있을까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누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기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60명을 엔지니어를 통해서 세 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기술자, 기버인 기술자, 테이커인 기술자, 매처인 기술자 이렇게 그 유형을 나눠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엔지니어 중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기버예요. 기버가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면은 남을 돕느라고 정작 자기 일을 제대로 맡기지 못해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 점수에 미달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벨기에 의대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점이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굴까? 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나는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남에게 무엇을 필요한 것을 미리 생각한다. 남이 필요한 것을 먼저 준다. 이런 문항에 체크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문항에 더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 결국 기버에 대한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학점이 가장 낮았습니다. 낮은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기버라면은 가장 상층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테이커? 매처? 제일 상류층에 있는 사람도 기버입니다. 제일 높이 있는 사람도 기버이고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버인데 왜 기버 중에서 어떤 기버는 가장 상류층에 있는 기버, 성공한 기버가 되고 어떤 기버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버가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표가 뚜렷한 기버. 그 기버가 이 사회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미국이 생각하기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테이커 아니냐 아니면 매처가 아니냐 또 많은 것을 뺐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더 높은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중간 위치에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주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기버였습니다. 요즘 저희들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섬기는 섬기는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은 자기가 번아웃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일에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힘들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섬김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섬김이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나타내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뚜렷한 섬김이 아니면 그 섬김은 섬길수록 저희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첫 번째 섬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종은 섬길 수 없습니다. 주인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섬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주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두 번째 말씀은 바울의 섬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희생적 섬김, 그것이 섬김의 방법인 것입니다. 나의 목숨보다 이웃의 목숨,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그 섬김의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섬김은 아브라함의 섬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겼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섬기게 되면은 나그네에게는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자기의 거처, 자기가 거할 장소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나그네에 대한 섬김, 이 섬김의 말씀이 이 섬김의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섬김은 제자의 섬김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김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김을 누가 더 많이 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섬김은 도르가의 섬김이었습니다. 도르가는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재물이나 돈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섬김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데 섬김을 받지 않고 자기와 비슷한 과부나 가난한 사람,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으로 섬겼습니다. 이 도르바가 가진 하나님의 갈란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느질하는 재능입니다. 이 바느질하는 재능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이 섬김은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재능, 그 갈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섬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섬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모든 물건들을 서로 나누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각기 나누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재물을 가지고 섬기는 섬김이 초대교회의 섬김이었습니다. 재물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졌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즘 교회에서 만약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서 교인들을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하면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자기 가진 소유를 팔아서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의 상황에서, 요즘 교회의 시각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미쳤길래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형성됐을 때의 이 문화와 사회 상황을 한번 바라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됐을 때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때입니다. 로마 통치를 받았는데 그 시기가 뭐냐면은 공화정 후기입니다. 공화정 전기에는 많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해서 많은 재물을 뺏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전쟁해서 정복하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래 로마의 정치 기반은 농민들이었습니다. 농민들이 군대에 나가서 다 죽게 되니까 그 남은 농토를 누가 가졌을까요? 장군들, 군인들이, 살아남은 군인들이 그 농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보다는 장군들을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군을 더 따르냐면은 자기의 노후를 보장하는 장군, 자기에게 이 경제적인 그 토지를 주는 장군, 내가 퇴역했을 때, 군인으로 퇴역했을 때 많은 보상을 주는 그 장군들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자체가 이제 물질적인 것에 우선시 되는 그런 정치 상황, 경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진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사도행전 4장 5장으로 가면은 전 재산을 팔아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자기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고 하는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놨다고 사도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재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부 조금 남겨놨습니다. 조금 남겨놨더니 베드로가 그 상황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베드로가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임의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아나니아는 바로 혼이 떠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 이 남편이 죽은 후에 3시간 뒤에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또 삽비라, 아내인 삽비라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내 재산을 전부 바쳤느냐? 삽비라는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는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다리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가리라.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삽비라는 혼이 떠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 정말 가혹하시네. 아니 자기의 전 재산도 아니고 뭐 조금 일부를 감췄다는데 대부분 70% 이상 뭐 80% 이상의 재산을 바쳤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이 교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앤드류 카네기, 저희들 많이 아시죠? 강철왕이라고. 이 카네기는 이 살아서 사업을 잘했어요. 잘해갖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죽을 때 자기가 가진 재산 4억 8천만 달러에 4분의 3인 3억 5천만 달러를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1919년 8월 12일 날 이 카네기가 사망했는데 아직도 이 카네기의 마지막 기부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75%를 기부한 이 카네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을 주었다면 성경에는 일부라고 했으니까 그 일부가 뭐 10%가 될 수도 있고 또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80%나 90% 이상의 자기의 재산을 바쳤는데 그 10% 20%를 감춘 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삽비라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숨긴 것, 자기를 위해서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는 성령이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에 방해하고 그 교회를 해방하고 그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몰라서 하는 죄는 성경에서는 용서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도 용서가 됩니다. 이를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은 성경에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이길 능력도 주었고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 돌리고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이 반역죄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앞에 그 반역 행위를 해서 죽은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단입니다. 이 아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2-3천 명이면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인데 그 성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 싸울 때 졌습니다. 이 전투에 왜 졌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졌습니까?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모두 이렇게 불타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이야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어기고 아단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뭐 50세기 되는 뭐 금덩이 하나, 뭐 외투 한 번, 그것을 숨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아간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이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조금 숨긴 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모두 여호와께 바치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여호와의 전쟁의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첫 열매를 말씀하고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가는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반역의 행위를 한 이 아가는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반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5장 1절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로 전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 전장에 있는 31절의 말씀인데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듯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다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빠졌을까요? 성경에서 모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모두 속에 성령을 받은 이 모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사도행전 5장 1절인데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 절과 절을 연결해서 성경 전체를 보아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36절 구브로에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이 이름을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둔이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 사도 앞에 이 교회 앞에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로 섬긴 이 바나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높은 위치에 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이유가 돈으로 교회를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돈으로 교회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했고 돈으로 성도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교회를 살려는 행위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돈으로 세운 사람들은 반드시 반역의 죄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라.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도의 교회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내가 재산을 판다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에 더 이상 기대를 받지 않고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의 그림인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 뭐 끝이 온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종말론적인 삶입니까? 물론 세상이 끝이 온다는 삶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세상의 가치체계는 더 이상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체계를 위해서 산다는 고백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그 표현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그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없습니다. 돈이면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돈이 전능하다는 것을 뒤집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나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내가 더 이상 재물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데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 삶인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의 삶이 그대로 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예배의 삶이 그대로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 예루살렘 성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앞서면은 하나님을 칭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물질적인 가치 체계가 아직도 내 생활의 지배가 내가 내 자신의 지배가 돼. 그 물질적인 가치 체계가 아직도 우선시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물질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 섬기는 사람이 존경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경험된 매일매일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